4명의 사춘기 소녀들이 평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피트 아저씨. 사만다가 묘지에 있는 그에게 찾아가자 피트 아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네가 막지 못할 일들이 삶에서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마음의 문을 닫아선 안 돼. 난 그동안 시간을 허비해왔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5년 미국에서 개봉한 레슬리 링카 글래터 감독의 코미디 드라마 영화 Now and Then입니다. 해석하자면 지금 그리고 그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기를 겪는 사춘기 소녀들의 우정, 신체의 변화, 죽음, 사랑을 이들이 중요한 시기에 함께 겪으며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리치, 로지 오도널, 도라 버치, 멜라니 그리피스, 가비 호프만, 데미 무어, 애슐리 아스톤 무어, 리타 윌슨 등이 출연한 영화 Now and Then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70년 여름 인디애나 쉘비 마을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4명의 소녀들은 12살입니다. 로버타, 크리시, 티니, 사만다는 한마을 앞뒤집에 사는 친구들이죠. 이 소녀들은 워머 형제라는 짓궂은 남학생 무리의 놀림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묘지에 갔다가 미스터리 살인 사건을 파헤치면서 모험을 일삼는데요. 그런데 이 소녀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로버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크리시는 엄마의 서툰 성교육으로 정원에 집착합니다. 배우가 꿈인 티니는 멋내는 걸 좋아해 벌써 아카데미 수상소감을 연습하는 맹랑한 소녀죠. 사만다는 아빠가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데요. 이들 네 소녀는 각기 다른 환경, 성격, 취향을 지녔지만 트리하우스, 즉 나무 위에 집을 사서 이들의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 용돈을 모으며 우정을 돈독히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미스터리 모자 살인사건을 추적하다가 모아둔 돈을 써버리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살인사건 기사를 찾다가 로버타는 엄마의 사망 기사를 읽게 되는데요. 로버타 엄마의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자 살인사건, 로버타 엄마의 교통사고, 밤에만 나타나는 피트 아저씨. 내 소녀에게는 이 세상이 안전하지 못한데요. 안전한 세상에서 함께 살자고 이들은 꿈을 꾸는데 사춘기를 함께 보낸 4명의 여자친구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 Now and Then은 여성 감독인 레슬리 링카 글래터의 장편 영화 데뷔작인데요. 수잔 토드와 데미 무어도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제작진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4명의 소녀들의 우정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Now and Then은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촬영됐습니다. 주로 다운타운 지역을 강조하면서 촬영됐는데요. Now and Then의 레슬리 링카 글래터는 미국의 텔레비전 감독으로 그녀가 에피소드 연출에 참여한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길모어 걸스, 웨스트 윙, ER, 매드맨, 홈랜드 등이 있습니다. 2009년 매드맨으로 미국 감독 조합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토니 올랜도 앤던의 Not Three Times, 세 번 노크예요. 영화 Now and Then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means you meet me in the hallway. Whoa, twice on the pot means you ain't gonna show. Whoa, I can hear the music playing. I can feel your body swaying. One floor below me, you don't even know me. I love you. Oh, my darling,
not three times on the ceiling if you want me.
Whoa, twice
on the pipe
if the answer is no. You'll
meet me in the hallway.
Twice on the pipe means you ain't gonna show.
영화 나우앤덴은 데미 무어를 비롯해 멜라니 그리피스, 로즈 오도널, 리타 윌슨 등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성인역으로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리스티나 리치, 도라 버치 등 소녀역을 맡은 아역 배우들의 깜찍한 연기가 더욱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럼 아역 배우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 털털하고 정의로운 로버타 역할의 크리스티나 리치는 8살 때 학예회에서 The 12 Days of Christmas라는 연극을 해 비평가에 눈에 띄어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배우로 아역 시절 1991년 영화 아담스 패밀리에서 웬즈데이 아담스 역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와 에미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고요. 아이스스톰, 몬스터, 스피드레이서 등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나우앤덴에서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배우가 된 티나 티니 터셀 역의 도라버치는 4살 때부터 광고에 출연했고 6살 때부터 연기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서 제인 버넴을 연기하면서부터 아역 배우에서 연기자로 거듭났다고 하죠. 이후 더 홀, 판타스틱 소녀 백서 등의 작품으로 시애틀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우앤덴에서 훗날 작가가 된 사만다 역할의 가비 호프만은 4살 때 광고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989년 필 알덴 로빈스 감독의 판타지 드라마 영화 필드 오브 드림스에서 케빈 코스트너의 딸 역으로 영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1990년 이 영화로 영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에서 첫 번째 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화 화산, 흑인과 백인 등에 출연했고요. 가정주부가 된 크리스 드윗 역할의 애슐리 아스톤 무어는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4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고 광고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 베어 마운틴의 비밀과 나우앤덴 등이 있는데요. 2007년 26살의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Signed, Sealed, Delivered, I'm Yours. 서명하고 봉인하고 배달됐어요. 난 당신의 것이랍니다.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은 사춘기 소녀 4명의 꿈과 고민, 삶을 다룬 영화 Now and Then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10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0대들은 우울증이 괴롭힘이나 마약, 음주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10대 우울증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소년, 소녀들은 정신건강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13살에서 17살 사이에 1,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70%는 불안과 우울증이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55%는 괴롭힘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고 51%는 마약 중독, 45%는 음주라고 답했는데요.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걱정은 성별, 인종, 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청소년들이 우울한 원인은 뭘까요? 청소년들 절반 이상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30%가량은 외모에 대한 압박, 28%는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경쟁적인 세상에서 어린 시절을 훼손하면서 과거 세대와 비교해 숙제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사교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프리다 페인의 Band of Gold, 금으로 된 가락지, 영화 Now and Then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Now and Then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2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3,7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요. 1978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영 아티스트 재단에서 젊은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영 아티스트 어워드에 4명의 배우들이죠. 소녀배우 크리스티나 리치, 도라 버치, 가비 호프만, 애슐리 아스턴 무어가 1996년에 지명됐지만 수상은 못했습니다. 나우앤덴 음악은 작곡가 클리프 에이델먼이 맡았는데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Daydream Believer, 공상을 하는 신봉자들, 더 멍키스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시죠.
Could hide 'neath the wings of the bluebird as she sings. The 6 o'clock alarm would never ring, but it rings and I rise, wipe the sleep out of my eyes. My shaven razor's cold and it stings. Night on his steed. Now you know how happy I can be. Oh, and our good time starts and ends without our love one to spend. But how much, baby, do we really need? Cheer up, sleepy Jean.
라운랜드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상, 색감, 살짝 뿌연 화질, 설명하기 힘들지만 뭔지 모를 특유의 포근한 분위기가 좋다. 배우 캐스팅도 좋고 재미있다. 나도 다시 소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먼지가 쌓인 초등학교 앨범을 펴는 소중한 기분이다. 12살 친구들의 연기가 훌륭했다. 걸작이다. 호기심 가득한 소녀들의 우정과 성장을 그린 영화다. 나의 사춘기를 채워준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나우앤덴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나우앤덴은 처음 부분에 느리게 시작이 돼서 조금 진부한 인상을 줬다라고 전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나우앤덴은 아주 기본적인 10대 드라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배드핑거의 No Matter What, 당신이 뭐가 됐든 함께 듣고 오시죠.
I will always be around.
영화 나우앤덴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명의 절친한 친구들은 성인이 돼 다시 나무 꼭대기의 집에서 만나는데요. 작가가 된 사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건 인생의 나쁜 일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좋은 것들을 놓쳤다는 거야.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아픈 과거를 받아들여야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명의 소녀들이 어릴 때 한 말이죠. 서로 가족들의 일들로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맹세하자. 서로 필요할 때 모이기로. 우리는 모두 하나다. 성인이 돼 다시 뭉친 이들은 영화가 마무리될 때도 이 말을 하죠. 이번에 나우앤덴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만다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티나가 자신이 하고 있던 구슬 목걸이를 끊어내서 팔찌를 만들어 사만다에게 채워주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팔찌를 잃어버리고 마는데 하수구에서 떨어진 팔찌를 건지려다가 물에 잠겨 죽을 뻔한 사만다를 피터 아저씨가 구해주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베네티 페어의 Hitchin' a Ride. 한 번 더 달려요.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가정주부, 산파, 작가, 연예계 스타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이제는 어른이 된 4명의 소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평범한 모두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나우앤덴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수잔나 홉스의 나우앤덴 그때 그리고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자, 이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국제관계 전문가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는 아메리칸 대학교 이지영 교수입니다. 이지영 교수는 군사 문제를 연구하는 세계적 명성의 정책연구소 랜드연구소의 첫 번째 한국 석좌를 지냈는데요. 이 씨는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하이오주 오벌린 칼리지 방문 조교수 또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퍼시픽 포럼 CSIS 한국학 펠로 등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지영 교수님과 대담 들으실 텐데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 교수님.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칸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한국학 교수 이지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몇 년째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아메리칸 대학교에 처음 임용이 된 게 2011년이니까 한 10년 조금 넘었죠.
아, 그러시군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여성 국제관계 전문가이신데요. 이 분야에 뛰어든 이유랄까요? 계기가 있으신지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일 때 역사의 인물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뭐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읽은 내용 중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부를 자신을 위해서 일한 병사들한테 남김없이 나누어준 그런 일화였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포함해서 정치학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개념이랄까요? 현상의 하나가 권력, 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힘을 어떻게 공정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등학생 때 UN이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 여기 굉장히 멋진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자 그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하고 그 이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UN의 활동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조지타운 대학교 유학을 왔을 때 그 당시에 빅토르차 교수님이 아시아 안보 수업을 가르치셨는데 그 수업을 듣고 아시아의 국제관계의 재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속해서 생기고 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져서 그 주제로 같은 학교에서 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 이슈라면 어떤 건가요?
네,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한반도 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국제관계 이론하고 역사, 히스토리하고 실질적인 정책, 팔러시 세 가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연구자가 되는 게 제 목표인데요.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인 이해관계, 또 이것이 한미동맹,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 국제정치 정반에 걸치는 그런 영향을 관심을 가지고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분야는 경제 안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실은 처음 국제관계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존재가 굉장히 미중 갈등하고 맞물려서 국제 질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인더스트리하고 아카데미 협동을 모색하면서 저희 학교에서도 세미나도 같이 많이 열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지영 교수님께서는 이 국방 문제 관련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이 랜드 연구소 첫 한국 석좌로 일하셨는데요. 당시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랜드 연구소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특히 국제관계, 국제안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구의 영향력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실은 워낙에 저도 학생 시절부터 대학 박사 1학년 때부터도 그런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에 항상 관심이 있어서 계속 출판도 하고 하던 참이라 연구자로서 랜드 연구소의 첫 한국 석좌에 선임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었지요.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또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단행본으로 미중 갈등 하에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이것이 미국의 인도파시픽 전략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글이 출판되었고요. 또 경제 안보에 관한 글도 그곳에서 만난 두 명의 박상아정 학생들과 함께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첫 한국 석좌로서 한국에 가서 한국의 정부 기관, 연구소, 학계 분들을 뵙고 공공의 관심사,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도 했던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석좌로 있고 political scientist로 계속 연구는 같이 하고 학교에 다시 온 셈이 됐죠.
네. 교수님께서는 세계 정치 중심지인 워싱턴 DC에서 한국학을 연구하시는데요. 어떤 점을 염두에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워싱턴 DC라는 도시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많은 도시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한국하고 더불어서 고향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국에 관한 수업이나 인터뷰, 정책에 관한 발표를 할 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알고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렇게 동시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언제나 이렇게 어떤 이슈를 바라볼 때에 다양한 관점, 세계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미국에 처음 오신 게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러 오셨을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미국에 이민을 와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온 것은 아니고요. 와서 좋아하는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또 멋진 곳에서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어서 미국에 남게 됐는데요. 조지타운에서 박사를 받고 실은 제 첫 번째 직장이 오버린 칼리지라고 하는 그 리버티 칼리지였어요. 오하이오에 있는 칼리지 중심의 조그만 타운이었는데 2년 동안 학생 신분에서 교수 신분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내가 정말 연구 그리고 티칭을 남은 일생 동안 해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 이후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인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 테뉴어 라인으로 오게 되어서 미국에 계속 살게 됐죠. 그렇지만 또 부모님 가족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에 다닐 때 대학생일 때 한국과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력을 쌓은 시간을 짧게 말씀하셨지만 언제 가장 힘드셨을까요?
그 제일 어려웠던 때라면 제가 영어를 대학교에 가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대 다닐 때 호주에 1년간 교환학생을 갔을 때 영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마 그때 영어 수업을 한 20% 정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학자로서 정치학의 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어로 읽고 쓰고 또 논리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다른 동료 교수들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종신 교수 심사 테뉴어 때까지 빨리 책을 써야 되고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고요. 실은 교수가 되고 나서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을 제가 학부 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긴 했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얻는 강점, 장점들도 있으니까요. 테뉴어를 받고 조금 자리가 잡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또 그 감회도 새롭고 성취감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성 학자들이 미국 학계 일반에서 하는 경험들도 굉장히 개선될 점이 많지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조지타운 지도교수님이셨던 케인 맥나마라 교수님은 유럽의 단일화폐 싱글 커런시에 관한 연구를 정체성, 규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신 분인데요. 이분을 뵈면 엄마이시고 그리고 와이프이시고 또 한 분의 여성으로서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멋있으시고 배울 점이 많아서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또 특히 이렇게 여성이 겪게 되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경험들 속에서 학자로서 견지해야 될 그런 중요한 태도, 마음가짐, 노력에 대해서 많이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주는 그런 여성 학자들이 계시면 용기가 많이 나고 계속해서 본인도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지영 교수님께서는 교내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교수 중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미국에서 반살고 한국에서 반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도 나름 중요하겠지만 실은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이라도 제 수업을 듣고 내지는 저랑 오피스 아워 때 만나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진짜인 것 같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대학에서의 4년은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오롯이 자기가 자신이 배우는 걸 주업으로 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나가고 또 평생 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좋은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수님들도 만나서 자기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 CV, 그 이력서 걱정하지 말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메리칸 대학교에 10년 있는 동안 처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프레셔를 멘털리 많이 느끼고 있는 걸 이렇게 눈에 보여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국제관계 공부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 사건에 치우치기보다 좀 큰 그림에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면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데에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다른 분야로 나가더라도 굉장한 본인의 강점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학자로서의 길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놀더라도 도서관 책 옆에서 놀으라고. 실은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에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료를 그 이대 도서관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 눈에 들어오게 돼서 책의 방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세 번째는 롤 모델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삶의 모토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답게, 자기답게, 그리고 저 스스로한테 그런 기쁨 있는 모습, 인생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에 다른 사람한테 조언도 물론 구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제 스스로한테 후회가 없을지 그걸 꼭 물어보는 편이에요. 뭘 하는지 좀 느린 편이기도 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여러 가지 이런 강점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있지만 스스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한번 시작한 거는 끝을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끈기? 제가 생각할 때 뭐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런 철학 모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아메리칸 대학교 이지영 교수와의 대담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한에서 인민군 소령이었던 탈북민 차성주 씨가 남북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서 한국의 시민들과 만나는 열린 문화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벽을 넘은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차성주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민 박사 차성주 씨의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희원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순간의 약간 감정? 어떤 상태이신지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의 심정이라는 건 딱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고생 끝에 낙. 내가 너를 뵌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심정이고요.
현재 남북평화공존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는 탈북민 차성주 씨가 관객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벽을 넘은 인터뷰는 한국으로 넘어와 자기 경험을 쌓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탈북민의 솔직한 얘기를 듣는 토크 콘서트인데요. 행사를 마친 차성주 씨의 소감은 어떨까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제 이산가족이죠. 그래서 통일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해관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탈북민들이에요. 그래서 남북 통일 운동에 대한 그 사명감 이런 것을 운명처럼 가지고 있다. 이런 데서 오늘 그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이제 내가 살아온 그 과정이 오늘날 결실이 이렇게 맺은 것에서 또 긍지도 있고 통일 관계 문제에서 나만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그 청중들의 질문에 답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날 프로그램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계기, 또 그 과정까지 관객들은 차성주 씨에 관한 세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원래 내가 고향이 뿌리가 전라도 광주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그 전쟁 때 북한으로 가게 된 사연,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그 어떻게 살아온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우리 분단의 슬픔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여기 또 와서 여기 남한에 있는 우리 아버지 그 이제 형제들 다 만나고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했죠.
북한에서는 인민군 소령이었던 그가 탈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탈북한다는 게 뭐 북한에서는 뭐 남한 방송 듣는 거 그게 굉장히 그 중범죄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뭐 정치범 수용소 간다는 거는 무기징역인데 그냥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뭐 자유를 찾아온 것이지요. 그쯤에 철책을 넘어서 그 지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가지 않고 물로 나가 예선강하고 물로 나가서 자 교동도로 갔죠. 수영해서 간 거죠. 아, 수영을 뭐 잘하지만 그 거리가 하도 멀기 때문에 구명대는 차고 그러니까 구명대라는 게 일반 그 무슨 꼬무 튜브가 아니고 그 플라스틱 통 그거를 몸에다 이제 그 달고 구명대처럼 그렇게 맞죠.
그렇게 그는 1997년 이 철책을 넘어 예성강 하구에서 강화도 교동도로 헤엄쳐 왔습니다.
힘들죠. 이게 가까이 보이지만 가도 가도 끝이 없는데 아 이게 뭐 오다가 이제 뭐 사는 것보다는 좀 그 무태 발이 닿는. 그 무태 가서 편안히 좀 누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7시간 동안 왔으니까 오는 과정에 뭐 저쪽에 국군 심리전단 거기 그 아나운서가 방송하면서 뭐 인민군 병사들이요 뭐 총뿌리를 돌리고 남한으로 돌아오라고 뭐 이런 방송하길래 나 지금 가고 있잖아 하면서 야 그러면서 저런 그 에피소드지 그렇게 하면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한국 땅을 밟은 차성주 씨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저희 황정엽 선생이 북한민주화인의 위원장이고 제가 거기 사무국장을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언론과 많이 접촉도 하고 또 외교부에 탈북민 북송, 강제 북송을 그 저지시켜달라는 그 공문도 보내고 유엔과 그 미국에 공개 서한도 보내고 하면서 보니까 정치 사회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일이라든가 안보라든가 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해도 상당한 그 정치 사회학 지식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안 되는 정도면은 우리가 자기 요구라든가 기대를 그들에게 호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배워야 되겠다. 공부를 많이 했죠.
그렇게 경기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차성주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착에 성공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와서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냐? 뭐 사업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 잘 됐다니까 한국 사회 정착에 성공했대. 일시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것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람 있게 내가 내 삶이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국 사회 정착에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 N첩번에 와서 좀 배우지도 못하고 시장 경제를 잘 모르니까 이런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고 그 시장 경제도 이해하고 나처럼 또 뭐 박사가 돼가지고 학문적으로 기여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 사회 그 중심에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과 나란히 사는 것 그런 삶을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 난 그것이 한국 사회 정착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나는 한국 사회 정착에 성공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차성주 씨는 자신이 이끄는 남북평화공존연구소의 역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그 박사 논문에서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재구성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공고히 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썼거든요. 싱크탱크라면은 남북평화공존연구소는 액션탱크다. 이제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반도 정전체제가 남한과 북한이 정치적으로 합의만 하면 무슨 뭐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고 이런 체제가 아니에요. 미 유엔군, 중국, 북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컨트롤하는 국제안보 신탁통지 체제란 말이에요. 지금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합의했다 그래도 유엔군 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으면은 정전협정 조문에 한 글자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게 안보 통치권이 유엔군 사령부에 있다는 거죠. 이 역할을 좀 재구성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은 한반도의 남한 측의 이제 안보만 보장하는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유엔군 사령부가 담당하라.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을 해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그다음에 북한은 핵을 폐기해라.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목표는 어떤 그 새로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내놓은 방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평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제사회에다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안서를 서한으로 다 발송을 할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해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걸 또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안보 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것을 계속 호소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많이 진행하려고 해요.
이날 토크 콘서트 현장에는 많은 남북한 출신의 관객이 함께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남한 출신의 관객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더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요. 탈북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그들의 아픔이 와닿고 또 지금까지 얼마큼 노력했는지가 느껴져 존경스럽다고 전한 한국 시민도 있었습니다.
일단 인민군 소령이면 군인이니까 어떻게 해서 탈북을 했고 이제 남북을 잇는 소통 창구가 이제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어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참 살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예, 가족, 형제 가족이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 이분들이 참 한국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잘 사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강사님도 하시고 뭐 연구소 소장님도 하셔서 참 한국에서 잘 사신 거에 대해서 저는 탈북민은 아니지만 되게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렇게 잘 사시는구나 하고 그게 존경스러웠어요, 진짜.
직접 이제 탈북 오셔서 남한에 오셔서 열심히 생활하신 분한테 들으니 더욱 구체적이었고 어쨌든 북한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와서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테고 그러면 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떤 말하지 못한 어떤 그 탈북민들의 고충 그런 것들을 문맥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아픔, 아버님에 관한 얘기도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가슴에 많이 와닿았고 좀 마음이 아팠다고나 할까?
방송에서는 그냥 방송이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피부로 와 닿고 실감이 조금 났어요. 저는 제 아들이 북한학과를 전공했어요. 지금 이제 서울시 공무원인데 그래서 걔가 개성공단 가서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개성공단 갈 때 휴대폰을 못 가지고 가요. 책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빨리 남북 통일이 돼야 되겠다. 진짜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북한은 못 가보잖아요. 기차 타고 가고 싶고 전철 타고 가고 싶어요. 예, 이런 세미나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